제6장 성령의 해석이 필요함.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는 결코 성경을 떠난 독자적인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유념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최초에 그분이 하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신약의 모든 말씀은 구약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말씀도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유기적으로 하나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한 말이 신약이나 구약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말씀과 일치되지 않으며 그것을 근거 삼지 않은 독자적이고 별다르고 특이한 것이라면 그것은 이단이요 마귀적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도 그분의 말씀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의 사역자는 임의로 말할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의 사역자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분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이 사역자들에게 해석해 주시는 것에 대해 보기로 합시다. 말씀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할 뿐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도구 삼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는 것에 더하여 하나님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사역자를 위해 그 말씀을 해석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말씀은 한쪽에 제쳐놓아야 합니다.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다 받을 만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해석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좋은 생각이나 기억력과 부지런히 성경을 읽는 것을 힘입어 하나님이 전에 하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사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150편의 시편을 다 외운다고 해서 시편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가서를 다 외운다고 해서 아가서를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다 기억한다고 해서 이사야서를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5년이나 10년을 들여서 다니엘서를 공부했다고 해서 다니엘서를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에 하신 말씀을 근거 삼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말씀을 근거 삼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응당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고 해서 꼭 하나님께 연락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당시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말씀의 사역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에 통달했으나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해석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되려면 첫째로 근거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 해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사역자에게 해석하십니까? 신약에 적어도 세 부류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예언에 대한 해석이고, 둘째 부류는 역사에 대한 해석이며, 셋째 부류는 몇 군데 성경 말씀을 종합하여 해석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역자는 구약을 읽을 때 세 부류의 다른 말씀들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첫째 부류는 성령의 해석이 필요한 예언의 말씀이고 둘째 부류는 성령의 해석이 필요한 역사적인 말씀이며 셋째 부류는 성령의 해석이 필요한 종합적인 말씀입니다. 예언에 관한 해석. 마태복음을 예로 들어 마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되었는지를 보기로 합시다. 성령은 마태가 주 예수님에 관해 기재함에 있어서 그를 통제하셨습니다. 1장에서 그는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고 있었을 때 성령은 그를 빛으로 비추셨습니다. 마태는 많은 시간을 들여 이 일을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가 구약을 읽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이전에는 그가 비록 세리에 지나지 않았지만 후에 그가 구약을 많이 읽었으므로 성령이 그의 기억력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을 인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대체 어떤 뜻입니까? 여기에 성령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의 출생을 가리켜 말한다고 해석하신 분은 성령입니다. 그날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 또한 성령이 주신 해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성령이 판정해 주셔야 합니다. 2장 15절에서는 주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오시는 것을 말했는데 여기서 마태는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어본다 해도 그 말씀이 주 예수를 가리키는 것임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마태에게 그것이 주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2장 18절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우리는 이것이 헤롯이 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지칭함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성령의 해석으로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3장 3절은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읽을 때 우리는 이것이 침례자 요한을 가리키는 것인 줄 모를 것입니다. 성령의 해석이 있을 때 비로소 마태는 이것이 침례자 요한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4장 13절은 주 예수님이 수블론과 납달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신 것을 말합니다. 마태는 이사야서 9장 1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사야서 9장을 읽어볼 때 우리는 그것이 주 예수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이 해석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이 주 예수를 가리켜 말한 것임을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부족하고 성령이 그분 자신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해석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해석이 없다면 그 말씀은 닫힌 것이므로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8장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봅니다. 여기서 마태는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마태에게 열린 말씀이었습니다. 열린 말씀만을 전파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하나님이 전해 하신 말씀을 근거로 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에게 열어주심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사역자는 그 말씀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열어주심이 없이 억지로 어떤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음식을 한 입에 넣어 그냥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의 사역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열린 말씀으로만 말씀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거가 필요할 뿐 아니라 또한 열어주심이 필요합니다. 12장 10절부터 16절에 이를 때 우리는 주 예수님이 또 병을 치료하시는 것을 봅니다. 안식일에 주님은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손이 회복되어 성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쫓았는데 그들 중 병든 사람을 다 치료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여기서 마태는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성령의 해석이 있어야만 이사야서 42장과 마태복음 12장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이 마태에게 해석해 주셔야만이 마태가 말씀의 사역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령의 해석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일반인이 보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보지 못한 바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당신에게 해석해 주셔야만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임의로가 아닌 구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성경을 근거 삼았습니까? 그는 구약을 잘 알았고 성령의 해석과 열어주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근거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사역입니다. 말씀의 사역은 성령이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런 말씀이 없을 때 말씀의 사역도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인용된 구약의 말씀이 많은데 그중 많은 말씀이 주 예수님 자신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열거한 몇 군데 말씀은 마태가 한 말입니다. 마태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어느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태가 세리 출신임을 압니다. 그런데도 그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했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마태는 서기관 출신이 아니요 바울같이 바리새인 출신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 말씀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구약을 근거로 삼았고 그 구약의 말씀들은 성령이 그에게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해석해 주심이 있어야만 말씀의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의 해석이 없을 때 말씀의 사역도 없습니다.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는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해석이 없다면 그는 결코 구약 말씀을 근거로 삼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만으로는 부족하고 또한 그 말씀들이 성령에 의해 열려야 합니다. 27장에서 마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쯤 유다가 목매어 죽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유다가 주 예수를 판돈으로 산 땅에 대했을 때 그는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마태 자신의 판단이고 마태 자신이 한 말임을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태는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 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마태는 이 일이 예레미야가 한 말을 이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마 그것이 이 일을 가리키는 줄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마태에게 이 일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마태는 단정을 내리고 말씀의 사역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에 관한 해석. 아담과 하와의 일을 언급하면서 디모데전서 2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사탄은 직접적으로 아담을 시험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시험하였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시험하였고 하와는 아담을 시험하였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시험함으로 하와가 타락하였고 하와가 아담을 시험함으로 아담이 타락하였습니다. 구약에서는 단지 이 사실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성령은 이 사실을 열어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여자가 머리 되거나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본이 있고 기본적인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머리가 될 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실이 아담과 하와의 역사입니다. 이 사실이 열릴 때 말씀의 사역의 근거가 됩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일을 언급하였는데 이것은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7절은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고 말하고 9절은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구약의 역사이자 구약의 사실입니다. 성령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일을 바울에게 열어주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보고 이스라엘인으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오직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그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난 자는 후손이라 할 수 없고 오직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라에게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입니다. 오직 이 아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역사를 바울에게 열어주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로써 바울은 그것을 보게 되었고 말씀의 사역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사라의 이야기를 읽었으나 성령의 해석이 없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단지 이야기에 지나지 않고 말씀의 사역은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만일 당신에게 성령의 해석이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전해 하신 말씀을 당신이 말할 근거로 삼을 수 없게 되고 당신은 말씀의 사역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이삭의 일은 갈라디아서에서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해석되었습니다. 3장 29절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합니다. 4장 28절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의 말이요 바울의 말씀의 사역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의 사역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구약의 한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령은 그 이야기를 바울에게 해석해 주면서 약속이 그 안에 중점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약속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창세기 18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이 아닌 명년이기 때문에 이삭은 약속으로 난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삭과 같이 약속으로 난 자들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해석되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 말씀을 해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그는 말씀의 사역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사역은 성령의 해석에 근거한 것입니다. 성령의 해석이 없다면 말씀도 없는 것입니다. 예언에 성령의 해석이 필요할 뿐 아니라 역사에도 성령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다 성령의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성령의 해석이 없다면 말씀도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에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3장 15절을 봅시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바울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말할 것도 없이 사람의 일에서도 일단 언약을 세우면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6절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얼마나 섬세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축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바울을 위하여 이 말씀을 더 분명하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축복하고자 하셨습니다. 자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복수가 아닌 단수입니다. 이것이 열리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님에 대해 분명해졌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고 오직 유대인들만이 온 세상의 축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자손은 단수로서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축복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통로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은 본래 매우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 단어의 단수와 복수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사실 안에 매우 중요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에게 해석해 준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그에게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보여주실 때 그는 그것에 대해 분명해졌고 말씀의 사역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언급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의를 의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하여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오늘날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이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얻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듯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로 여기십니다. 바울은 창세기 15장의 그 일이 역사만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원칙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구약의 역사의 가치가 구약의 예언들과 동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예언이나 율법이나 가르침들은 가치가 있으나 역사는 별로 가치가 없고 다만 이야기의 기록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듯이 성경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건네준다면 그들은 창세기는 제쳐놓고 잠언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에 기재된 예언과 가르침과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기재된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적인 원칙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역사에서 말한 것과 예언에서 말한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령의 열어주심이 필요합니다. 예언이 성령의 열어주심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역사도 성령의 열어주심을 필요로 합니다. 신약의 많은 진리와 계시들은 다 구약의 역사가 열려짐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될 때 성령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때로는 구약의 예언을 열어주셨고 때로는 구약의 역사를 열어주셨습니다. 그가 본 것이 그로 말씀의 사역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해석이 필요하고 구약의 사실에 대해 성령의 열어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말씀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의 사역이 없습니다. 종합적인 해석에 관하여 예언이든 역사이든 다 성령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또 한 부류의 해석은 종합적인 해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의 사역자에게 특별히 사용하시는 점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되었는지를 보기로 합시다. 오순절날 한 가지 놀라운 일은 그날 성령이 부어졌고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날 사람들은 방언을 했고 더욱이 여러 가지 방언을 하였습니다. 그날 120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 얻지 못했던 것을 얻었습니다. 과거에는 성령이 사람 위에 강림하였지만 한두 선지자나 한 무리의 선지자들 위에만 임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120명이 다 하나님의 영의 강림하심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그 광경은 새술에 취한 듯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유사일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열한 사람 중 베드로는 분명히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기회를 붙잡아 간증하였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유대인들에게 그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일어난 일을 해석해야 했을 뿐 아니라 그들로 어떤 것을 얻게 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간증했습니다. 오순절날 말씀을 전한 베드로는 말씀의 사역자였습니다. 베드로는 한 달락의 말씀을 얻어 전한 것이 아니라 세 달락의 말씀을 얻어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세 달락의 말씀을 종합할 때 빛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분석이 아니라 종합하는 것입니다. 그는 세 달락의 성경 말씀을 한 군데에 종합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일만을 해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세 달락의 성경 말씀을 종합하여 그들에게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이 여러 성경 구절을 종합하여 어떤 사실을 볼 수 있다면 그는 오순절날 베드로와 같은 사역의 원칙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요엘서 2장과 시편 16편과 110편을 종합하여 전했습니다. 이것이 그때 베드로의 말씀의 사역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사역은 요엘서 2장과 시편 16편과 110편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말씀의 사역은 세 단락의 성경 말씀을 함께 묶어서 본 것입니다. 성령이 이 세 단락의 말씀을 종합하여 그에게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종합적인 해석입니다. 이 종합적인 해석은 사람에게 빛을 줍니다. 말씀의 사역을 할 때 우리가 꼭 한 단락의 말씀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때 여러 단락의 말씀을 종합하여 해석함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말씀의 사역에는 종합적인 원칙이 더욱 많습니다. 우리는 많은 단락의 말씀을 함께 놓고 어떻게 된 일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구약에 사람이 경배했던 네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송아지와 놋뱀과 기드온의 에봇과 미가가 조각한 우상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 외에 사람들이 경배하는 것에 관한 메시지를 전한다면 구약의 이 네 가지를 종합하여 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에 있어서 다 종합하여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는 종합하여 일어난 일을 보았습니다. 요엘서 2장을 사용하여 그는 성령의 옮겨 부음을 말했고 시편 16편을 사용하여 주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으며 시편 110편을 사용하여 주 예수님의 승천을 말했습니다. 그는 이 세 가지 일을 연결시켰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더 이상 이 땅에 남아 계시지 않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결과로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반드시 승천하셔야 했습니다. 사망이 그분을 멜 수 없었으며 그분은 반드시 아버지 앞으로 승천하여 원수가 발등상 되기까지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오늘날 아버지는 이미 그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성령이 이미 옮겨 부어진 이것이 바로 그분이 영광을 얻으신 증거입니다. 그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였을 때 성령은 구약의 세 단락의 말씀을 그에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가 이 세 단락에 해석된 성경 말씀을 가질 때 그의 말에는 근거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령의 해석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만이 그 해석된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말씀의 봉사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안에서 전해진 여러 차례의 말씀은 다 종합적인 말씀입니다. 3장에서의 강론은 몇 마디밖에 되지 않고 긴 말이 아니지만 신명기와 창세기를 종합한 것입니다. 7장에 이르러 스데반의 메시지는 말씀의 사역 가운데 매우 특별한 말씀의 사역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전한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별로 해석을 가하지 않고 다만 구약의 역사를 한 단락씩 전했을 뿐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까지 말했습니다. 그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출애굽기에서 신명기로, 또 아모스서의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도 인용하였습니다. 그는 별로 해석하지 않고 다만 되풀이했을 뿐, 그러나 그 메시지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찔러 돌로 그를 치는 데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는 이 말씀의 사역이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만 한 단락씩 전하기만 하는 특별한 말씀의 사역임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들이 스데반의 영으로부터 뚫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듣던 사람들이 서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종합적인 것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13장에 이르러 바울의 말도 이렇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 바울은 사무엘상 13장과 시편 89편과 시편 2편, 그리고 이사야서 55장과 시편 16편의 말씀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이것도 종합적인 것입니다. 이 종합적인 것에 근거하여 그들에게 어떤 단정을 내려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나사렛 사람 예수를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사역자가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세 가지 다른 부류의 말씀에 대해 성령의 해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부류는 예언의 말씀이고 다른 한 부류는 역사이고 다른 한 부류는 종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종합적인 말씀을 주의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경우에도 종합적인 것이 많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도 종합적인 말씀이 많습니다. 성령이 사도들에게 어떤 문제를 가르치실 때 구약에서 많은 성경 구절을 찾아내어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말씀의 사역자도 원칙상 같다는 것을 보기 바랍니다. 베드로, 바울, 마태, 그리고 기타 많은 사도들이 성령이 지시하신 구약에 근거하여 그들의 말씀에 봉사를 가졌듯이 오늘 우리들도 성령이 지시해 주신 신약과 구약으로부터 말씀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함부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말씀을 성령이 해석해 주심으로 그들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날의 말씀의 사역자도 같은 원칙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이 해석하신 신구약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만이 말씀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해석이 있어야 함. 베드로, 바울, 마태와 기타 신약의 모든 말씀의 사역자 중에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나 독자적인 말과 성경 외에 다른 말을 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 개개인이 한 말은 전부 구약의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을 읽는 모든 사람이 다 베드로나 마태나 바울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해석이 있어야 말씀의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를 비추고 그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주며 구약의 말씀 안에 있는 사실과 특징들을 찾아내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약의 이런 사람들은 다 말씀의 사역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사역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만일 말씀의 사역자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읽는 것은 무익합니다. 주님의 영이 그분이 기록한 말씀 안에 있는 그 말씀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지시하고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말할 때 반드시 근거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독자적인 말씀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해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말씀의 사역이 신약을 쓴 사람의 말씀의 사역보다 더 풍성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깊은 것을 볼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시록이 쓰인 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케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나타났으며 가장 높고 가장 깊은 곳도 다 있게 되었음을 압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풍성함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의 말씀의 사역이 응당 신약의 사역보다 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는 모든 말씀은 구약에 근거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은 구약에 더하여 바울의 말과 베드로의 말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바울 당시 그의 수중에 있던 성경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의 성경은 39권밖에 안 되지만 우리의 성경은 66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은 응당 남을 섬기기 위해 더 많은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용하시게 할 자료가 더 많고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하시게 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말씀의 사역은 더 풍성해야지 빈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세심히 읽어야 하고 성령의 해석 또한 필요합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령 또한 우리에게 적지 않은 빛비춤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어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예컨대 신약 원문에서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고 율법과 그 율법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으며 믿음과 그 믿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세심히 읽어야 합니다. 또 신약에서 부활하시기 전에 주 예수님을 말할 때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고 부활하신 후에 주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경 전체에 예수 안에 라는 말은 한 군데도 없고 다 그리스도 안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예수 안에서 라는 말은 원문에서 예수로 말미암아입니다. 이런 자세한 부분은 우리가 세심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영의 말씀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정확성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단어를 함부로 고칠 수 없습니다. 많은 대명사를 함부로 고칠 수 없습니다. 매번 피를 말할 때마다 그것은 구속과 관련되고 매번 십자가를 말할 때마다 그것은 사람의 자아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이것을 혼돈하여 사용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옛 창조를 처리하는 것을 말할 때에는 항상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했고 천연적인 자아를 처리하는 것을 말할 때에는 십자가를 진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데 있어서 혼란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혼란된 적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혼란된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할 때 조성은 내적인 것이고 은사는 외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모두 성경의 정확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약을 쓴 사람들은 구약의 정확성을 보았고 주님의 영이 그들에게 해석해 주기를 앙망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신약의 정확성을 알도록 주님의 영에 해석해 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야만 풍성한 말씀의 사역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지만 다만 읽는 것만으로는 별 소용이 없고 반드시 성령이 해석해 주심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역사에 없는 독자적인 큰 계시를 얻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 안에서 점차적으로 빛을 보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베드로 등의 사역자들이 모두 이러했고 오늘날의 사역자도 이러해야 합니다. 바울 이전의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 우리 앞에는 바울과 사도들이 있고 성경 66권 곧 하나님의 이미 쓰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역은 반드시 앞선 사람들의 계시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빛은 반드시 앞선 사람들의 빛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말씀은 반드시 앞선 사람들의 말씀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 성령의 해석이 필요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말씀의 사역자가 되려면 역시 성령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대로 전해지는 것이고 대대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말도 독자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두 번째 사람이 본 것이 첫 번째 사람이 본 것보다 더 많고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이 본 것도 앞선 사람이 본 것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첫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그 안에 역사하셨고 둘째 사람은 먼저 첫 번째 사람이 걸은 길을 걷고 그 위에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먼저 두 번째 사람이 걸은 길을 걷고 그 위에서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해방되고 말씀으로부터 말씀이 생기며 계속적으로 더 많은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더 많은 말씀을 보고 더 많은 말씀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앞선 사람들이 본 것을 보고 얻은 것을 얻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분이 이미 하신 말씀을 당신에게 보여주셨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될 근거를 약간이라도 갖게 됩니다. 사역자는 많을 수 있지만 말씀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한 세대 한 세대가 지나면서 사역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말은 다 같은 근원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나중 사람들은 앞선 사람들이 한 말을 해석하여 보여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과 연결될 수 있고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함께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역자는 많으나 말씀의 근원은 하나인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